예, 이제 사무엘기에서 백성들이 마지막 판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의 근거, 왕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18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무엘도 임금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라는 임금의 권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 동사 라카시라는 히브리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럴 때는 할 때는 또 해야 되니까요. 라캇, 가져가다, 빼앗다의 바탕을 둡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공부 제일 안 할 때 그 히브리어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탁도 놀아가지고 시험 칠 때만 막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알고 얘기하는 히브리어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한번 공부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동사의 바탕을 두는데 그들의 참 임금이신 주님과는 달리 왕권을 부여받은 임금은 백성의 재산과 아들, 딸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성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임금이란 게 원래 다 그렇다. 임금의 권한에 대한 이 묘사는 이 글을 쓸 당시의 어떤 상황들, 곧 솔로몬의 통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신약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 그 이스라엘 통일한 왕으로 이제 알고 있고 솔로몬은 그 통일 왕국을 번영을 하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솔로몬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뭐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미지는 브랜드로도 뭐 한국에서조차도 뭐 사용된 적이 애들 학습지 같은 데로 막 이렇게 똑똑한 거랑 솔로몬이랑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솔로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왕이었습니다. 영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과는 달리 이 다윗의 통치도 뭐 영악하긴 했습니다. 뭐 겸손하고 뭐 아들에 비해서는 훨씬 인간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의 부족 동맹 지파의 이해관계를 살폈습니다. 이걸 살피지 않으면 그 자신의 통일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왕이라고 해서 험악하게 다루지 않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또 그들의 이익을 살펴가면서 그 북부 지파 거의 유다 베냐민 빼고는 뭐 거의 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다 북부 지파였거든요. 그 북부 지파의 그 재산과 땅을 좀 지켜주는 그런 정치를 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인 중앙 집권적인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감없이 행사하면서 백성들을 핍박하는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통치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북부 지파의 원성이 솔로몬 왕 때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여로보암인가요?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지만 나라를 갈라지게 만든 실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솔로몬의 통치였습니다. 솔로몬이 북부지파가 훨씬 더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땅을 또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막 구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기 배를 왕의 배를 굴리는데 그 백성들을 거의 노예같이 탄압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한 게 사실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 그리고 영악하게 통치를 잘해서 그 중앙 정부, 자기 정권의 정권이라는 왕권을 강화를 시켰지만 사실은 살아갔던 백성들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땅과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임금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시죠. 22절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임금을 세워주어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제 그 왕을 지지하는 쪽과 왕을 지지하지 않는 쪽들 뭐 지파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지파의 구성원들이 왕을 원한 것은 또 분명히 아닐 겁니다. 또 왕을 원하지 않았던 여전히 부족 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의 이게 이제 정치죠. 일종의 정치인데 이제 지금과도 사실 똑같은 거죠. 지금 한쪽으로 쏠리는 정치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정을 반대하는 무리, 사무엘을 중심으로 왕정을 반대하는 무리는 아마도 뭐 많은 수가 북부지파들과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 그러니까 남유다 쪽은 땅이 거칠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그리고 남쪽은 광야였기 때문에 별로 그 땅이라는 게 크게 가치가 없는 곳이었죠. 그에 반면에 북부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위쪽의 땅들은 평야도 있고 비옥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던 북부 부족들은 그 왕정을 유지하려면 결국 자기네 재산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다른 이방민족들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이집트에서도 그랬을 테고 알았기 때문에 왕정을 반대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단순하게 이것이 반대 이유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부족 동맹 체제의 구조적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었지만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적인 체제고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권력도 나누고 권력을 나눔으로써 당연히 재화도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조. 그렇게 그 땅을 왕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을 붙이는 백성이 차지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만들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역량이 그것을 지탱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결국 당시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을 실현하고 있죠. 뭐 많은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족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의 실현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상비군을 유지하기에는 뭐 어려웠다는 거죠. 결국 현실적인 상황이 이방의 체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10장 1절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은 이처럼 이방의 왕정의 시작과 확연히 다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신의 아들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겉모습에서는 조금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이 예언자가 와서 사제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너도 인간이다. 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은 시작부터 그들은 신의 혈통이라느니 신의 직계라느니 라는 신격화로 왕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네가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체제지만 전혀 다르죠. 겉모습은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신앙관이 훨씬 더 깊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 귀하고 값비싼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 비싼 기름을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이 기름만큼 귀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하느님의 허락을 통해서 사제가 되었든 예언자가 되었든 허락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 인물이기에 단지 그 왕도 인간일 뿐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똑같은 왕정이지만 엄청난 발전을 갖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10장 27절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100% 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기존의 부족 동맹 체제와 새로운 왕정의 자연스러운 갈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은 연이어 나오는 사울의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활약으로 깨끗이 사라지는 듯이 보입니다. 11장 11절에서 15절 이제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실적을 올리는 거죠. 사울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던 무리들을 그런 의미에서 처단하자고,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처단하자라고도 말하고, 또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를, 왕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더 지지를 해주는 거죠. 온 백성이 전투의 승리와 왕정의 시작을 기뻐합니다. 분위기가 좋죠. 15절 온 백성은 길갈로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뭘 또 이렇게 임금으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더 사울에게로 모이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와, 우리 제사도 한번 바치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사도 바치면서 너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재차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11장 사이에서는 이렇게 왕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를 했다가 또 지지했다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백성이 주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또 왕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의 부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왕은 필요하다. 이봐라, 왕을 세우니까,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이제 서니까 전투에서 밀리든 전투에서 이기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악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정의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왕권이 하느님의 정의 아래에만 있다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왕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붙죠. 임금들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허용되었지만 그들은 먼저 하느님에게 선택받아야 되고 하느님의 사람인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 왕도 하느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의 관점이고, 똑같은 왕정이지만 훨씬 더 발전했죠. 왕이 신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도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의 전제에서 자신의 통치를 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었음의 의미가 됩니다. 그 왕은 하느님 밑에 있어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건 뭐 지금 대통령도 뭐 국민의 그 권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같은 의미가 되죠. 또한 그들이 강력한 힘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영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예언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조건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25절 이제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는데, 고별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4절에서 15절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다분히 신명기적인 신학이죠.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상과 벌은 다 물리적인 거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상이고 물리적인 벌입니다. 영적인 상, 영적인 상은, 벌은 여기 아직 그 개념조차 없죠. 그리고 그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신학에서는 결론이 나죠.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왕정 제도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문화의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를 진작시키는데, 결국 이방신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통로가 되어버렸다. 이게 신명기 신학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산신 숭배가 왕궁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목민 시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계층 간의 불평등, 신분이 생긴 겁니다.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았는데 왕족과 귀족과 대지주로 형성된 특권층이 나머지 대다수의 일반 민중을 극심하게 억압하는, 하느님의 정의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너져버리는, 이방신이 들어오고 이방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제도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신분이 생겨버린 거죠. 하느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다고 십계명의 그 사람이던 구분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구분이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이방신의 사회제도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백성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왕정에게 유다교는 진심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왕에게, 왕들이 백성의 정신을 한대로 모으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정은 그 정도 선에서만 유다교를 지켰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이방 종교에게 역할을 맡기는 그런 혼종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하느님은 자신들을 왜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하느님의 십계명이라는 것이 왕에게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데 맨날 그 백성들의 재물을 이렇게 탐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민족의 재물을 탐내라고 빼앗으려고 항상 왕은 사실은 폭력을 앞에 세우고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교의 하느님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정의의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대충 믿는 척만 하고 나머지는 이방 종교의 시스템으로 그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을 바라봐주는 신을 선택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결국 그 우상이라는 것은 신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 왕들은 그 신을 섬긴다 하면서 이방신을 통해서 자기 재물과 자기 권력을 계속 자기로 집중시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에 신을 이용한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은 될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이 믿는 종교는 신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이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복음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사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